이사야서 여섯 번째 시간, 너는 내 것이라. 이사야서 43장 1절부터 7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이라 반드시 지켜야 하는 계명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10계명인데 제1계명에서 제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 간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계명 중에서 마지막에 해당되는 제4계명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인데, 여러분, 안식일의 의미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마치시고 쉬신 날이기에 나도 쉬고 재충전하는 날이다 라고 혹시 잘못 알고 계십니까? 안식일, 사바스의 히브리 원어의 뜻은 멈추다, 중단하다입니다. 세상에서 하던 모든 일들을 중단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안식일을 주신 이유입니다. 따라서 안식일은 노는 날도 쉬는 날도 아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로, 지금도 이스라엘의 신앙생활에서 이 안식일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안식일에 우선하는, 그러니까 오버라이드하는 의식이 하나 있는데, 바로 할례 의식. 뭐 할례는 나중에 신약시대에는 세례로 바뀌게 됩니다. 모든 이스라엘의 남자아이는 태어난 지 8일째 되는 날 할례를 받아야 하는데,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만약 그 안식일이 이 할례 받는 날과 겹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성경공부 시간에 다 배웠죠. 그래도 자신있게 한번 말씀해보세요. 할례를 먼저 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날에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날에 될 것 같은데 아무 일도 하지 말고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그 안식일에 이 이스라엘은 남자 아기 생식기 표피를 자르는 일, 할례를 합니다.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날에 암자액이 고추 끝을 자른다, 이런 말입니다. 도대체 이 안식일을 오버라이드하는 할례가 무엇이 이렇게 중요한 것일까요? 여러분, 이 대답은 오늘 설교 제목 너는 내 것이다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할례는 막 태어난 아기를 하나님 것으로 확인시키는 인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것에 우선합니다. 하나님 거라고 확인시킨 일이 세상에서 제일 급한 일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보다도. 여러분, 인을 친다라는 말씀 아세요? 인을 친다. 인이라는 것은 여러분 인감 도장할 때 그 도장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인을 치신다고 표현하는데, 고린도후서 1장 22절입니다. 이건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영어로 His seal of ownership, seal of ownership,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에베소서 1장 13절입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에베소서 4장 30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할 때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자, 인치심은 성령과 아주 떨어질 수가 없는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인을 친다는 것은 자기에게 속한 것에다가 seal, 도장을 찍는다는 것으로, 여러분 송아지 태어나면은 그 새에다가 새를 불에다 달궈서 그 송아지 몸에다가 씨를 합니다. 이 씨는 평생 지워지지가 않아요. 죽을 때까지 그 송아지의 주인이 누구라는 걸 표시하는 거예요. 할례는 나는 내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라 라는 그 언약의 표시,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 몸에 새겨진 흔적. 물론 이게 나중에 세례로 바뀐 후에는 옛사람은 죽고 하나님의 자녀, 언약 백성으로 새롭게 태어난다는 표시인 것입니다. 자, 너는 내 것이라. 넌 하나님 백성의 아이덴티티는 왜 그렇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일까요? 오늘 본문은 그 이유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 인을 친다는 것은, 도장을 찍는다는 것은 내 것이라는 소유권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너는 내 것이라는 그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의 아이덴티티입니다. 어떤 근거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소유권을 주장하시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1절에 그 답이 있어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야곱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영어로는 The Lord says, Who created you and formed you.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만물에 대한 소유권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 말고 다른 피조물, 동물, 식물 이런 것들은 그 인형이나 로봇처럼 프로그램 됐습니다. 프로그램 그대로 창조 법칙에 따라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본능에 따라서 삽니다, 그냥. 그런데 사람에게는 하나님 형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피조물에게 없는 자유의지, free will이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인간 아담이 하나님을 자유스럽게 섬기라고 주신 이 free will을 자신을 위한 것으로 잘못 사용하고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죄를 범하게 되는데 이것은 하나님 소유권에 대한 정면 도전이면서 반란입니다. 자, 하나님의 소유권은 무시되고 만드신 하나님이 가만 계시겠습니까? 피조물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러분, 동서양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반란죄는 사형입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시고 사면 있죠. 사면을 시작하시는데 이게 구원입니다. 근데 이 구원사의 주역으로 택함을 받은 민족이 아브라함으로 이어지는 그 야곱의 후손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야곱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새 이름인데 원래 이름은 속이는 자라는 뜻을 가진 그래도 그를 택하시고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주시고 야곱의 일생을 쫓아다니시면서 결국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form 한국말로 빚으십니다. 자, 창조하다 create 원어로 히브리 원어로 바라 이 form 빚다는 히브리 원어로 야사 야사가 가지는 뜻은 토기장이가 그러니까 포터가 화터가 그릇을 빚는다 혹은 anointing 기름을 붓는다는 의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하나님 일반적인 인류 창조 역사 위에 그 위에다가 form, 그릇을 빚다, 또 기름을 붓다라는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기 때문에 야곱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으시니 이스라엘을 form하신 분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구원을 받은 첫 번째 민족이 되기 위해서 create 그리고 form 되었습니다. 우리 크리스천도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되기 위해서 create 창조되고 하나님의 그릇으로 form 되고 빚어지고 anointed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백성이 가진 아이덴티티예요. 크리스천에게 참 중요한 개념입니다. 여러분 이거 잊지 마십시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계속되는 1절입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NIV 번역은 I have redeemed you. I have summoned you by name. You are mine. Create, form, redeem, summon. 성경의 중요 단어들이 모두 등장하는데 우리를 창조하시고 또 지으시고가 다가 아닙니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그리고 구속하다. 리딤은 성경의 핵심 단어입니다. 리듬은 구속, 노예나 종으로 매이는 사람들에 의해서 그들의 주인에게 대가를 치르고 자유롭게 해방시켜준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많고 많은 민족 중에서 하필 이 야곱 이스라엘을 서먼하시고 이집트 노예라는 이스라엘을 리딤하셨기에 세상 어떤 다른 민족에게 없는 특별한 소유권과 사랑이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과 크리스천의 차이입니다. 출애굽기 6장 6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 너희를 속량하고, 여기 속량하고가 리딤입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게 아닌데 특별히 지명하여 부르다. Summon you by name. 왜 하필이면은 이스라엘을 지명하여 부르셨는지 우리는 알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은 구원받을 대상을 선택하는 것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우리 크리스천도 이스라엘처럼 하나님께서 일일이 지명하여 부르심을 받은 사람인데 하필이면은 그 많은 사람 중에서 나를 지명하였다는 것이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리고 리폼 신학에서 이해하는 예정론의 개념입니다. 지명하였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랑과 목적이 있어서 부르신 것인데 이스라엘이 특별한 부르심을 입은 것 같이 우리 크리스천도 특별한 사랑과 목적에 의해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신 목적은 너희들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라라고 부르시진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이 세상에서 잘 살기를 원하시긴 합니다. 그렇지만은 그게 목적이 아니고 우리가 내가 복의 근원이 되어서 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결국은 생활아 새 땅의 시민으로 만드시기 위함인데 우리는 이런 하나님 부르심에 대한 그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여러분 여기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생명을 주신 것에 대한 빚만 지고 삽니다. 물론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혜는 있습니다. 공기도 주시고 뭐 나무도 주시고 물도 주시고 그렇긴 하지만은 생명 주신 것에 대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크리스천은 이런 세상 사람들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많은 빚이 있습니다. 빚, debt, D-E-B-T입니다. 첫째, 나에게 생명을 주신 것. 여기까지는 똑같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둘째부터가 달라집니다. 나를 summon you by name, 지명하여 부르신 것. 셋째, 예수 십자가의 피로 redeem, 구속하신 것. 그리고 넷째, 생활화 백성으로서 인도를 하여서 나중에 천국의 시민에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크리스천은 세상 사람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완전하게 빚진 사람들입니다. Totally indebted. 절대로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나의 소유권을 주장한 아무런 근거가 없다는 사실을 꼭 마음에 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둘째,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창조하시고 지으시고 지명하시고 구속한 당신의 귀한 보물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당신의 소유를 지키시기 위해서 보호를 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 2절 내용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요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물이 침몰하지 못할 것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홍해와 요단강이라는 물을 걸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거 우리 모두 잘 아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불 가운데로 지나갈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이거 믿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다니엘서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어도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지키면서 살고 있는데 바벨론 왕의 총애를 받고 바벨론 지역의 일을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어느 왕이 금으로 이 신상을 만들고 절을 하라고 합니다. 만일 절하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극렬히 타는 불 속으로 던져 넣을 거라고 하였는데 이때 다니엘 세 친구가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이게 다니엘서 3장 17절에서 18절인데 이건 우리 한번 우리의 신앙 고백을 이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은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 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니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식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 이게 왕한테 하는 선언입니다. 왕이 이 선언을 듣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경노합니다. 이 다니엘의 세 친구를 결박을 해서 이 불 속에다가 던져 넣었지만은 참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다니엘서 3장 25절인데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할고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더라. 신들의 아들과 같더네요. 성서학자들은 이 네 번째 사람이 성육신 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반드시 건너야 할 깊은 강이 있습니다. 물결이 출렁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반드시 건너야 됩니다. 여러분, 담대히 건너가세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타는 듯한 그 불 속을 통과해야 될 때가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통과하세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인생, 하나님은 지켜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 자녀에게 주시는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이 특권입니다. 셋째,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입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보배, 여러분, 보배. 국어사전의 보배의 정의를 아주 귀중하고 소중하여서 꼭 필요한 사람이나 물건 따위를 이르는 말인데 여러분, 이 구절을 공동번역은 아주 시적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나의 귀염둥이, 나의 사랑이라. 번역이 조금 야한 것 같아요. 그래도 엄마가 아기를 보는 눈이 바로 이렇습니다. 아유, 이거 너무 이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것 같아. 하나님이 나를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보배는 바로 너 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선언하는데 아, 우리가 무슨 그렇게 보배될 자격이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보배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왕자병에 걸렸습니까? 공주병에 걸렸습니까? 우리 항상 하나님 뭐 잘못 때문에 원망해요. 그리고 배반하고. 그래도 하나님 눈에는 사랑스러워 보인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지으시고 빚으시고 지명하였기 때문에. 여러분, 이 정도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은 차라리 짝사랑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예수 하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따르는 사람을 절대 버려두지 않고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며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십니다. 물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때로는 하나님께 버려진 것 같은 때도 있어요. 또 이것도 내를 향한 나의 특별한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보통 훈련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이것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신답니다. 하나님 하신 일을 항상 쫓아다니고 방해하는 사탄 마귀가 있습니다. 이 마귀는 항상 우리를 따라다니면서 우리의 아이덴티티를 건드립니다. 넌 실패자야. 넌 버림받은. 너 지금까지 제대로 한 게 뭐 있니? 그러니까 왕따나 당하지. 이게 사탄의 속삭임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광야 같은 곳, 사막 같은 곳이라고 느낄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가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는 나의 귀한 자녀다. 반드시 내가 너를 위하여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여러분 이 말 한 말씀만 붙들고도 이 험한 세상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의 아이덴티티는 하나님의 존귀한 보배인데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보배라고 얼마나 자주 고백하세요? 나의 보배 되신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십니까? 내가 생각하는 보배, 나는 돈이 내 보배야. 나는 명예가 내 보배야. 이 보배는 나의 삶을 드라이브합니다. 그리고 나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데 여러분 오늘 생각하신 나의 보배는 무엇입니까? 인간이 되신 예수께서는 당신의 생명을 우리 죄와 바꾸셨는데 우리는 나의 생명과 바꿀 만한 보배가 있으세요? 예수님은 밭에서 보배를 발견하고 모든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산다고 하시는데 우리의 일생을 통해서 투자하고 사고 싶은 보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보배가 예수님이 되어야지 새나라 새 땅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넷째로 너는 내 것이라 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언제든지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절대적인 권리가 있다는 걸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토기장이 파터, 또 우리를 크레이, 진흙으로 표현합니다. You are the potter, I am the clay. 그런 찬양도 있죠. 자, 이사야서 64장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사용할 절대적인 권리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파터는, 토기장이는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그릇을 깨뜨립니다. 그리고 다시 빚기도 하십니다. 예레미야서 18장 6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너희가 내 손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글씨로 빚으시든지 어떻게 사용하시든지 하나님 주권이니까 불평하지 말라고 합니다. 로마서 9장 21절입니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고난이 없겠느냐. 만일 우리에게 어떤 재능이 있다면 여러분에게 많은 재능이 있습니다.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목적이 있어서 주신 것, 여러분 그 재능을 목적에 따라서 선하게 사용해야 됩니다. 여러분 천한 그릇, 귀한 그릇, 사실 이게 비싼 그릇은 찬장에 깨질까봐 찬장에 보관해서 사용하지 않아요. 그냥 보기만 합니다. 근데 이 매일 쓰는 막그릇입니다. 이 막그릇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쁘게 쓰시는 그릇입니다. 여러분 비싼 그릇 되려고 하지 마세요. 성경에서 신학에서 제일 뛰어난 사람을 꼽으라고 하는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도 하나님께서 아주 마구 쓰시는 막그릇이었습니다. 여러분 불평하지 마세요. 하나님한테 자주 마구 쓰는 그릇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릇입니다. 마구 쓰다 보니까 좀 깨져요. 깨지기도 하고 뭐 이렇게 금도 가고 그래요. 마구 쓰니까, 늘 쓰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곱게 살라고 그러지 마십시오. 자, 다섯째입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 오늘 보면 1절, 5절 그리고 성경에 아주 자주 반복되는 말입니다. 자주 반복된다는 것은 쉽게 물리치기 어렵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부정부패를 많이 하고 사는데 그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자기 그 욕심보다는 대부분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 근거한다고 합니다. 이 두려움은 사탄이 주는 거예요. 이 사탄이 우리를 쫓아다니면서 이게 도상 이렇게 겁을 저 두려움을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사탄이 쫓아다니기 때문에 두려움의 연속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니까 이 바벨론, 사탄이 지배하는 이 바벨론은 이 세상을 상징합니다. 그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있다는 것은 오늘의 우리가 세상의 포로로 잡혀있는 것을 상징해요. 이 세상의 포로로 잡힌 사람들은 뭐 세상의 방식대로 살 수밖에 없죠. 뭐 세상에서 살아남으려면은 세상에서 쓰는 수단 방식 다 써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에서 죽으니까. 뭐 세상에 포로 잡혀있는데 뭐 미래를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내가 내일의 미래가 어디 있습니까? 모르는 거 당연합니다. 맨날 하는 걱정이 과연 내가 이 험한 세상에 살아남을 수 있을까? 여러분 그 걱정 많이 하시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여러분 두려움은 더 찾아오는데 거기다가 사탄은 우리의 아이덴티티를 항상 시비를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합니다. 에이, 너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쳐다보기나 할 것 같아? 여러분 이건 사탄의 속삭임인데 절대 속지 마세요.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이유는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는 내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자녀라는 아이덴티티를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받기 때문에 세상 사람처럼 벌벌 떨면서 찌질하게, 치사스럽게 세상적인 수단 방법 다 사용하면서 그렇게 살 필요가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가 가진 특권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 필요 없어요. 이사야서 41장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는 세상을 이겼다고 선언하시는데 사탄과의 싸움은 이미 승부가 결정된 싸움입니다. 사탄은 졌습니다. 그래서 무죄경으로 들어가게 되어있습니다. 잠시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우리한테 괜히 겁주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탄이 우리 발에다 그 묶은 그 족쇄, 체인을 풀어주시고 우리를 죄에서 자유를 주십니다. 여러분 그 찬송 아시죠? Amazing Grace, My Chains Are Gone. My chains are gone, I've been set free. 여러분 이 찬양 부르시면서 꼭 가슴에 뜨거운 거 올라오는 거 없어요?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는데 성경은 하나님을 목자, 셰퍼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양으로 비유하는데 양들은 세상 사람들과 함께 풀을 뜯고 있지만은 이 목자는 자기 양을 알아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 세상에서 섞여서 살고 있지만은 그 세상에서 풀을 뜯고 있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 똑같은 양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와 간섭이 항상 함께합니다. 다윗이 그를 평생 인도하신 하나님을 간증하는 것이 여러분 그 유명한 시편 23편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물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하나님은 다윗을 왜 선하게 인도하실까요? 다윗이 잘생겨서? 다윗이 노래를 잘해서? 시를 잘 써서? 아니에요. 그 대답은 다윗은 하나님 거라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사랑하는 사람한테서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너는 내가 찜했어. 넌 내 거야. You are mine. 말을 들어본 적 있으세요? 어떤 느낌을 받았어요? 그런 얘기 들을 때. 상대에 따라 느낌은 다를 것 같아요. 근데 마음에 든 사람이 그 사람이 믿을만하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믿을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훌륭하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한테 들어야죠. You are mine. 너네 거야. 사랑하는 사람들끼리는 You are mine. 너네 거야 라는 말은 I'm yours. 나도 네 거야. 같은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는 나와 너는 하나다. I belong to you. You belong to me. 서로의 그 사랑을 확인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너는 내 거야. 그 말씀은 나도 네 거야.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하고 같이 사시려고 성령을 우리 몸에 거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몸에 거하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기 때문에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속삭이십니다. 너는 내가 지명하여 불렀어. 너는 나의 부배야. 너네 거야.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아이덴티티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나를 창조하시고 지명하여 부르시고 구속하여서 당신의 것으로 만들어 부르처럼 존귀하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배웠습니다. 네, 저희는 아버지의 것입니다. 저희를 아버지의 뜻대로 마음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